se enamore del Signor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 민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유다 민족처럼 막연하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구원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한 교회 일치 운동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다교 학자도 함께 자리하였는데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유다인의 말은 이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결국 기다리는 건 똑같지 않나요?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함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유다인들처럼 구원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유다교 학자의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업적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고 끝난 일인가? 아니면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난 구원이며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가? 사실 후자가 맞겠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마치 예수님 사건이 과거의 일로 끝나버린 것처럼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나 자문하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고난, 괴롭고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잊고 사는 데서 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심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 삶의 역사에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몰아내시고 죄와 악, 죽음이 아닌 선과 진리, 생명과 평화를 통해 우리 삶을 다스리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삶에 구원이 내렸습니다. 물론 그 구원은 계속해서 걸어야 할 여정이지만 오늘의 삶의 짐과 고역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매일의 우리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도록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가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오로가 확신에 차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삶 안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사, 근심 걱정 속에 죄악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달리 선택된 존재, 하느님의 자녀, 미래를 약속받은 존재, 희망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살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삶 안에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무엇보다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온 삶을 내어 맡기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악에 물들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을 참으로 알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 출판사에 접혀낸 이 솔로몬 지음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멈추는 말 솟구치는 잠시 말이 멎는 그 순간을 좋아한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잊지 못하고 잠시 목젖을 움켜쥐는 그 순간이 좋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나를 위해 누군가가 해준 최선의 것들이 감화시키는 시간. 더 말을 이으면 울컥하고 무엇인가 쏟아질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좋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갑절 쌓인 것들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순간은 좋지만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에게 들려보내던 것들. 두 손을 밀어내며 없는 형편에도 베풀 줄만 알던 가난한 손들. 세월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따금 잠시 멈춰버리는 시간 속에 나는 갈비뼈 안으로 넘어진다. 마음으로 진 빚은 세월로 갚는 거라던 주인 없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장소 미사곡 작품 번호 452번에 있는 글로리아 대 영광송 준비합니다. 말로 또 미사종이 마침 영광송과 이어지는 아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죠. 윤용순 작곡의 주일 미사곡에 들어있는 이 아멘 밀라노 한인천주교회에 성가된 미사곡 제1번의 이 마침 영광송과 아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말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아프리카 3국 방문을 앞두고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와 사회적 안정, 대화 촉진을 기대하며 기쁨과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황은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알제리와 카메룬, 앙골라, 적도 기니를 3억 방문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탄생지인 알제리 교회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황 방문 소식에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교회 주교단은 2월 25일 성명을 내고 교황님이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 형제적 현존의 사명을 수행하는 알제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오신다며 교황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의 형님 같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축복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카메룬 교회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는 교황의 3억 방문을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황의 방문을 받은 앙골라 정부는 교황을 맞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앙골라 상투메 주교회에 또한 교황 방문 준비에 전력을 다하면서 교황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아프리카 3억 방문 마지막 국가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찾아가는 적도 기니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문한 지 44년 만에 레오 14세 교황이 다시 방문하게 됐으며 적도 기니 보그마 170주년 기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을 해외 고액 자산가 투자자들이 구매하거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해외 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개정으로 인해 노동당과 녹색당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부터 해외투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액티브 인베스트 플러스 비자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당 주택 담당 대변인 키어런 맥아널티는 이번 조치가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제한돼 있지만 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어런 맥아널티는 우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 주택 담당 대변인 타마사 폴은 많은 젊은 뉴질랜드인들이 여러 이유로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택시장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뉴질랜드의 미래와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좋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집값을 낮추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 상승세는 어딘가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며 올해 2월이 그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데이터 회사 커털리티가 밝혔습니다. 커털리티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은 0.2%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택 중간가격은 80만 6,697달러였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2% 낮고 2022년 최고점보다 17.3% 낮은 수준입니다. 도시별로 보면 해밀턴과 더니드는 한 달 동안 0.9% 상승, 오클랜드는 0.1% 상승, 웰링턴은 0.4% 상승, 크라이처치는 0.6%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웰링턴은 1.4% 하락, 오클랜드는 3.2% 하락, 크라이처치는 2.8% 상승했습니다. 코찰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스는 이번 수치가 앞으로 나타날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 거래 활동이 이미 한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다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다가오는 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 논의가 나올 것이고 이자, 비용 공제, 인트리스트 디덕티빌리티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선거가 상당히 큰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현재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방향을 지켜보기 위해 잠시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중동전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고 금융시장 역시 이번 분쟁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무역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로도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웨스트팩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생산만 차질을 빚어도 유가는 배럴당 약 $25 추가 상승해 약 $100, 뉴질랜드 달러 약 $168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은 이러한 상황이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을 약 1% 정도 끌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추가적인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더 급등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체크포인트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로부터 매일 상황 보고를 받고 있으며 재무부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재무부가 말하는 것은 뉴질랜드가 소규모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앞으로 나타날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석유의 약 2.2%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이 중단된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 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가격 상승과 함께 해상 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수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뉴질랜드 육류와 유제품 등 수출 물량도 운송 지연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미가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 성공 수수료를 없애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판매하는 물건이 팔릴 경우 판매 금액의 약 7.9%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반 개인 판매자에게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20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는 소액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의 경쟁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드미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은행 계좌 이체 방식은 중단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클린카 기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전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전기차나 저배출 차량을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측은 자동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단체들은 제도가 폐지될 경우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지 못한 고배출 차량의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일부에서는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은퇴 후 생활 방식을 두고 리버스 모기지와 은퇴자 마을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 자산의 일부를 대출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집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자 마을은 주택 관리 부담이 줄고 다양한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 비용과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계획을 세울 때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 가족과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립정부가 사고보상공사 ACC 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환수해 온사회개발부 MSD의 오랜 정책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등법원이 해당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추진된 것으로 이제 ACC 청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국가학대 피해자, 출생 손상 피해자 등을 포함해 ACC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청했던 추가 복지 지원금에 대한 부채를 지게 됩니다. 옹호 단체들은 이미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으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개정 법안에 포함된 소급 적용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5일 국민당 액트 뉴질랜드 퍼스트의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상임위원회 단계 이후 지지를 철회했으며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 그리고 무소속 의원 마리아 아메노 카파킹이와 타쿠파 페리스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날씨가 점차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약간 흐리고 쾌적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의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카톨릭 방송.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애호신보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영국의 대표 작가 클라이브 루이스가 가족 문제로 근심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산에서 10마일쯤 떨어져 있을 때에만 그 산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가정도 그 안의 사정을 모를 때만 평범하게 보인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클라이브 루이스의 편지글처럼 막상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저마다 사연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의 문제들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면 더 늦기 전에 지혜로운 해결법도 함께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님과 함께 한국 가족 문제에 특화되어 개발한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구 생명위원회와 가족이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한국의 사회 환경과 가족 문화에 특화된 맞춤형 가족치료 모델이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가 무려 30년이라는 긴 연구를 통해 완성한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세계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패밀리 프로세스의 그 교수님의 그 한국의 통합적 가족 치료 모델이 그 실려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좀 패밀리 프로세스라는 저널이 어떤 저널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 패밀리 프로세스라는 저널은요, 가족 연구 분야에서 많은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연구 중에서도 가족 치료 분야에서는 패밀리 프로세스가 1위입니다. 그 패밀리 프로세스는 역사가 64년 된 거고, 가장 사람들이 이 실리고 싶어하는 저널이라고 보고 또 이 저널은 억셉트율이 한 27 내지 28%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 논문 네 편을 투고하면은 한 편 정도 억셉트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 꿈이 30년 전에 가졌던 평생 꿈이 제가 많은 한국 가족 문제를 가족들을 보고서 거기서 한국 가정에 맞는 가족에 맞는 가족 치료 모델을 패밀리 프로세스에 실리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과 딸을 함께 팍스 패밀리 테라피라는 모델을 갖다가 개발하는 게 제 일생의 꿈이었고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패밀리 프로세스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권위 있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어쩌면 가족 치료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생각해 봐도 한국에서 개발된 이론보다 이론 거의 없고 다 이제 미국에서 네.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의미로서의 그 한국형 그 통합적 치료 모델, 가족 치료 모델, 그 교수님 개발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제가 개발한 그 한국 가족 치료, 통합적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이 가족 생활주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가족 생활주기상에서 항상 사건이라든지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촉발 요인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촉발 요인이 있기 전에 그 잠재적 요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잠재적 요인에는 제가 보니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전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의사소통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는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전 인간사 가족 모든 공통적인 요인이고 네. 우리 제가 개발한 그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의 차이는 다른 모델과 차이는 한국에서 오는 한국의 유교 문화하고 집단 문화에서는 문화에서 오는 효.
효.
예. 효로 인해 가지고 효자들이 보면 아, 배우자들이 부인들이 보면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히면서 뭐가 나오냐 화병이 생깁니다.
네네네.
그러면 보통 그 화병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저한테 오는 그 내담자들이 부인들이 무슨 질환이냐 보면 아, 보통은요 어, 자궁하고 그다음에 유방하고 갑상선에 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경우가 또 류마티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의 모델의 핵심은 촉발 요인과 잠재적 요인이 있는데 이 잠재적 요인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와 상관없이 전이하고 의사소통 공통적인 거고
네네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 그 유교 문화에서는 효 이게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많은 경우 효자로 인해 가지고 부인들이 우울증과 함께 신체적 질환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듣기에도 한국에서 다른 나라하고 뭐 좀 다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효라는 것도 조금 되게 그 미국이나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잘 없는 거긴
그렇죠.
하지만 또 하나 뭐 정.
네, 정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
네.
화병이라는 거는 사실 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없어서 그냥 그 제가 듣기에는 뭐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제 화병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한글로 기록해서 그 나와 있는
예.
병으로 이제 아예 취급을 해버렸다고.
예, DSM-5라고 해가지고
예,
정신질환
예.
쪽에 통계 편람에 보면 한국 고유한 정신적 그렇죠. 질환으로 화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예.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고유하다는 거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을 또 외국 사람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병도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고 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한 효. 근데 네. 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 서양 문화에서는 효라는 것이 그렇게 세진 않고 그냥 집안 전통 이런 것은 세긴 하긴 하지만
네.
효라는 게 뭔데 근데 이 효가 한국적인 특성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동남아시아권의 그 것으로 봐야 될까? 네.
저는 그것들은 서양 문화하고 아시안권 문화하고 이 차이라고 봅니다.
네.
아, 서양 문화는 개인 집단 개인 중심적이고
네.
지금 아시아권은 다 집단 중심.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그 집단 중심적인 걸 인해가지고, 가족이라는 거에 개인이 파묻힌다는 거죠. 그러나, 서양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 개인 중심, 개별화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외국에서도 가족 치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거기가 접근하는 방식과
네.
한국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외국, 그러니까 서양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한국은 끈끈하다.
그렇죠.
라는 것이 좀 있어서 그런 네. 길 하는데 외국적 그 모델하고 그 한국적 모델을 많이 적용했을 때에 좀 어떤 그 내담자가 느끼기에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이제 1995년대 유학을 마치고 와서
네네.
이제 가족 치료를 실시하는데
네네.
제가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제가 배웠던 미국식의 가족 치료를 갖고 상담해 보니까 많은 가정을 상담해 보니까 대부분 효자들이 문제예요.
이거 참 어떻게 되지?
이 효자들로 인해 가지고 부인이 너무 너무 고통을 받는데 그 문제가 어디로 가냐? 자녀 문제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효 문제라 가지고 부부 갈등이 오게 되면 자녀들 중에 이제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타겟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네.
거기서 이제 전이가 발생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점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외국에서도 좀 없다고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좀 독특한 그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갈등.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도드라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서 역할 못하는 아들이자 남편.
그렇죠.
딱 그것이 딱 모델상이긴 할 것 같긴 해서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여쭤보신 건 뭐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가족 치료라는 개념과 개인 치료 아까 얘기했던 서양의 개인 주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차이가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네. 좀 다르잖아요.
예.
왜냐하면 상담을 받으는 게 가족 전부 다 가는 거는 그것이 가족 치료냐?
네.
안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가족 치료냐?라고 네. 이게 되게 의문스러우실 분들이 있어서
네.
그걸 약간 구분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개별 심리 치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울증 환자의 그 근본이 개인 심리적인 문제라고 초점을 놓는 게 개별 심리 치료죠.
애당초의 그거는
개인 문제다.
개인 문제다라고 네. 접근하는 것이
상담자하고 개인 내담자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네.
변화를 저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예.
거기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1940년대
그렇죠.
예를 들면 가족 치료가 발생된 배경에는 사실은 조현병 환자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MRI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Mental Research Institute라고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서 이제 한 2003년도에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 MRI 모델에서 조현병 환자의 핵심을 뭐로 보냐면 이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서 더블 바인드 메시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거 이중 속박 이중 구속 메시지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뭐 성적이 떨어졌다. 떨어졌을 때 엄마가 화가 난다. 또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나가. 그 나갔어요. 나갔더니 나간다고 때려요.
네.
그리고
다 나간다고.
네. 그다음에 또 공부를 못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가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또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가 지난번에 나가라고 했단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맞았으니까.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안 나가면 또 왜 안 나가냐고 내 말이 맑았잖냐고 때린다는 거죠. 이게 조현병 환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역기능 저 더블바인드 메시지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현병 환자들에는 일관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녀가 이래도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래도 뭐라고 꾸중 듣고 저래도 뭐라고 꾸중 들었을 때 맛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현병 환자라고 보는 거고 그건
네.
MRI 모델이고 머레이 보엔의 가족체계 이론을 보면 이 분화가 안 된 엄마
네.
그러니까 이 긴장과 늘 불안한 만성 불안을 갖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간섭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애를 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밀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현병 환자가 발생된다라는 게 머레이 보엔의 가족 체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사실 개인 치료로 시작했다가 네. 결국 우리 인간의 관계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는 타인과 관계 드러났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그가 성장하면서 부모나 그 가족들하고의 가지고 또 문제들이 그 결국 이제 외부로 나와서 터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가족 치료가 전반적인 것이 다 가족 치료가 아닐까.
그렇죠.
결국은 개인 치료가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리고 가족 치료 전부 다 가족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치료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개인 치료 갖고는 한계를
그렇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지금 ADHD, T장애
그렇죠.
공황장애, 뭐 섭식장애 이
그렇죠.
모든 게 제가 치료를 해보면 결국에 대상과 관계에서 오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소통만 잘 되더라도 우울증 같은 건 확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새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요새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냥 그동안까지 대화를 했는데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니까 도드라지니까 의사소통론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력 가르쳐줘야 되는
그렇죠.
장소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MRI 모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 효과가
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 아니면 정신과를 다녀온 환자들이 결국에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여기저기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그 위에 가장 표면적인 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인이 창작해내는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그거는 자기 부모. 에서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양육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림이 부릅니다. 위로.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영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 이렇게 해준 것긴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그 안에서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또 촉발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다른 부분은 똑같다. 이제
네.
전이나 그다음에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효라는 거를
네.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 그러면 사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네.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한테 효를 안 하는 것이 네. 너의 치료의 방법이다 라고 네. 자칫
고쳐요.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신다면 야, 효자가 되지 말자라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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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족생활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가족생활주기라는 건 뭐냐면 보통 한 뭐 6단계, 8단계, 지금 한 7단계로도 나누는데 학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독립된 성인, 젊은 성인 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신혼초 부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이제 노년기 단계가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가족 그 생활주기 단계 단계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더라도 뭐 창세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건 공간적인 분리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아마 성당도 그럴 거라고 보고 가족 문화가 부모한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부모한테 갖고 있던 끈끈한 거를 이제는 조금은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 지금 제 세대들 정도 이상의 부모들은 예, 지금 사람들은 부모의 굉장히 끔찍한 그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의무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생활 주기에서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 중심이 아니고 배우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하고 자녀들 중심으로 일단 예, 그 비율로 보자면 5대5가 아니라 최소한 6대 부모는 4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족생활주기 이상에서 오는 거고 그게 또 성경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힘들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 그 95년부터 상담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이 모든 한국 가족 문제는 지금 부모와 해결되지 못한 감정.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또 지나치게 단절된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히 효자들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로 보게 되냐면 부인이 친정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부인이 그렇죠. 친정 엄마,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또 배려받지 못한 게 남편이 효자로 인해 가지고 부인을 시어머니보다 덜 우선시하면 부인은 자기 친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남편한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은 또 자녀한테서 엄마 아빠 모습을 띈 애가 나오는 거죠. 그게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경로를.
네. 왜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효라는 것도 따지고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긴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말로 아까 했던 전의의 네. 확대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게 충분히 그 뭐 끊고 맺음이 안 되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또 타인에다가 또 전이시켜서 계속 어쩌면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게 사실 요새 어떤 이게 한 40대나 그 정도 그러니까 부모와 부부로서 지낸 사람들 볼 때는 좀 아 그건 옛날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요새 사회 교과서에는 대가족이나 핵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요새 뭐 그 송길령 씨가 표현 나온 거 벌써 2, 3년 전에 나왔던 핵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사람도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너무 아주 심하게 단절되어 있는 또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보통 뭐 외동아들, 외동딸, 자녀 하나라서 물론 그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옹소 간 갈등이 있거든요. 장모하고 사이 갈등.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지금 원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이 그렇죠. 배우자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이 충돌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고 자기 엄마 아빠가 충돌했을 때 그 엄마 방식 또는 아빠 방식 때로는 그렇죠. 그게 섞입니다. 그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더 불거지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그 문제가 증상이 더 악화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네. 각자가 다른 어떤 생활 방식과 패턴으로 살다가 그렇죠. 뭐 사랑한다는 것으로 함께 했지만 그 방식을 서로 간에 버리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간직한 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만 어느 부분은 아예 집안 그 분위기상 아예 반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갈등들이 계속 그 처음에는 뭐 사랑하니까 참는다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화를 내고 뭐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넌 뭘 배운 거니? 라는 이런 말 표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근데 요새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코로나라는 사건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담 쪽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 게 단절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단절을 하는 네. 경우들이 가족 안에서도 네. 아니면 이제 아니면 지금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모습이 효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상 아니 극단적으로 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아, 예. 아, 제 모델을 이제 적용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제가 뭐 시간이 가능하면 한 세 케이스 정도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서 아, 남편이 교수인데요. 부인이 남편을 저 폭행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왜 와이프가 자기를 폭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상담을 통해서 좀 알고 싶고 자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맞고 살면서도 그런데 그 부인은 상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였냐 봤더니 이 남편이 13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외국에서 교수를 했었어요. 네, 그다음 네. 한국에 이제 모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근데 그 케이스의 촉발 요인이라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교수 됐을 때 영국으로 왔었어요. 영국에 교수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모처럼만에 왔으니까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자기 와이프 눈도장 한번 찍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한테 아, 종알종알종알, 야, 오늘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일로 바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남편이 와서 엄마를 지지하면서 당시 왜 엄마한테 그랬냐면 이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싸우는 거죠. 왜 너는 네 엄마 얘기만 듣냐. 억울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핵심이 뭐냐. 이 부인이 자기 엄마 아버지에서 아버지가 외도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외도할 때마다 딸한테 큰딸이었거든요. 밑에 남동생 둘이 있었고 큰딸한테 그 불편한 감정 아빠의 부정적인 걸 다 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는 뭐냐면 엄마는 온순해요. 유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다 엄마를 닮은 거예요. 유순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딸이 아빠를 닮았어요. 다혈질이야. 그러면 이 아빠에 대한 엄마 대리전쟁을 딸이 치른 겁니다. 그러면 이 엄마나 아들들 남동생들은 치사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예, 틀라가 돼가지고 이 투사라는 게 이런 그 프로젝션이 아니고 투사.
아, 싸우는
아. 투사가 돼가지고 아빠랑 강대강으로 부닥친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이 딸한테 뭐 무슨 말을 하냐면 너가 문제야 우리 집에선. 너만 바뀌면 돼. 너만 조심하면 돼. 근데 이 와이프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 부부 갈등하면 당신이 문제야.
아.
당신만 우리 집에서 입 닫고 있으면 돼.
아.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굴 연상하겠습니까? 자기 친정아버지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한테서 누굴 보냐. 자기 친정엄마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피해. 자기 시어머니와 갈등해서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한테는 또 뭐가 있었냐. 사실은 엄마한테 13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로서 효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남편은 솔직하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너무 셌다는 거죠. 어떨 때는 밀착되면서 스트레스 받는 양가 감정을 느낀데 그 강한 엄마를 누구한테 느끼겠습니까? 와이프한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여전히 부인이 친정 아버지한테 해결되지 못했고 또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 문제도 있고 그게 남편한테 지금 와 있다는 거죠. 부인 남편은 또 하나 센 엄마한테 질렸는데 좀. 그렇지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효자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한 엄마를 와이프한테 본다는 거죠.
약간 느낌이 네. 얘기 들으면서 네. 누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자기가 결혼한 이유가 자기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말표 이 안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단어가 옛날에는 큰 사건에만 있었던 단어 생각했는데 이제 일상삶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트라우마라는 것도 네. 어떤 큰 사건에 네.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그것만 생각했겠지만 좀 요 얘기만 들어봐도 네. 그 남편이란 존재와 네. 아내란 존재가 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 네. 또 자기가 기억하는 아빠를 네. 상대방한테 투사를 하면서 네. 그거에 딱 떠오르는 것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그쵸.
그 사람인 것처럼 네. 그 단어, 매 모습 그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바로 반응하는 그때는 내가 약해서 내가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표출하고 살리라 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사실 각자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각자가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네. 표출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이 케이스도 이 부인이 시어머니와 갈등해서 남편이 편들어줬을 때 그렇죠. 이 남편이 쓰는 당신의 문제야. 우리 집에서 그게 네. 자기 아빠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식이에요. 제가 그렇지. 발견한 공식. 그러면 그랬을 때 아빠를 누구로 보냐? 무의식적으로 자기 남편을 누구로 보냐? 자기 아빠를 연상하고 또 자기 일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엄마하고 연상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내적 작동 모델이고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렌즈 또는 도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가족 치료에서는 이 개인 부인의 개인 상담을 통해서 친정과 걸려있는 문제와 지금 남편과 걸려있는 문제 이면에 시댁의 문제를 다 훑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탐색해주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개인 상담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남편 또한 또 남편이 부인한테 걸려있는 문제는 부인이 지금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하고 걸려있는 게 당신이 지금 당신이 분리 안 된 엄마로 인해 가지고 이걸 같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엄마 아빠들이 충돌했을 때 쓰는 그렇죠. 방식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구스타프 르봉의 국민의 심리학의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민족혼, 민족정신이라는 게 이게 1, 20년, 1, 200년 된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다는 거죠. 민족정신, 민족혼이라는 건 이건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가족 치료하면서 뭐를 느끼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도 그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개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원가족에서 썼던 방식이고 그렇죠. 그 엄마 아빠 방식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썼던 그렇죠. 방식 대대로 내려오죠. 결혼해서 섞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는 것에 표현하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다른 사람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또 학습된 것이 또 융합되면서 또 다른 학습을 만들어내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학습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저는 유전인자로 봐버려요.
아, 아예.
예, 그런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아들 내외하고 이제 저기 강원도 여행을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아들이 다리도 다쳐가지고 저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저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아들이 아빠는 저 며느리 옆에 앉아. 엄마는 내 옆에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 살짜리. 그러더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 나이가 들면 이제 아들이 성인 아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기 우리 아들이 달라스에 있거든요. 네. 달라스 같은 이 우리 큰 손녀가 나왔어요. 네네. 둘째 딸이, 두 살이었던 애가 네네.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 손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빠 옆에 앉아. 할머니, 할머니는 내 앞에 앉아. 지혜비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는 학습된 게 아니라 야, 이건 유전인자다, 유전인자. 상담을 하면 할수록 유전인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아이고, 그 베드로가 불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기질을 못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자기 집안의 의사소통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효과적이지 않다. 그 방식은 상담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아우구스티노도 이런 말을 했죠. 본성을 바탕으로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말. 그러니까 은총 때문에 본성이 바뀌진 않고
안 되죠.
본성을 바탕으로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통해서 네. 어쩌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참 알면서도 네.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아유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그럼 난 저런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네. 결국은 결혼한 사람
당연하죠.
그렇게 또 만나.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외도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폭력 자살까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혼 가정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면 네. 그 이혼한 그 가족을 봤을 때 네. 그 이혼한 그 가족사를 보게 되면 그 부모도 이혼을 했고 또 둘이 지금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도 네. 같이 살았고 네. 이 아들이 성장하기 전, 성장할 때까지, 예. 지금도.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혼을 해서 뭐 우리는 좀 그럴 수 있죠. 니들은 좀 잘 커라 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 결국은 보고 배운다는 말 표현이 네.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하면 자살도 네. 자살 유가족들도 보게 되면
다 올라
다 거기 있어요. 이제 연결이 다
그럼요.
되잖아요.
조현병도 그렇고
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실 그런 면에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한국은 그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더 도드라질까? 그러니까 왜 이 가족과의 그 끈끈함이라는 네, 것이 네. 외국도 좀 있긴 하잖아요. 약간 네. 독일 예를 든 것처럼. 네. 근데 왜 한국형 모델은 그 부분을 더 확대하게 봤을까?
아, 그거는 이 한국 문화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주의고 유교주의적인 문화고 가족을 굉장히 중시한 문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내에서 개인을 갖다가 중시하지 않습니다. 묻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튀면은 가족의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가 다 그렇더라고요.
아시아 문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학술대에서 발표해 보면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그 또 다른 아시아 민족이 효 문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패밀리 프로세스 실린 이유는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동양의 한국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예. 문화권.
문화권이 유교주의하고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서양하고 차별화된 것. 그래서 그 미국에 제가 저를 심사했던 그 세 명의 학자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뷰어들이 심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디터가. 아, 그래서 아, 보면은 아, 그 점이 아마 두드러지게 부각됐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마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 논문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런 그 서양 문화, 동양 문화 하면서 비교하는 영상도 많고 네. 책도 많고 하잖아요. 네. 네. 왜 그러면 이제 뭐 집단 문화고 여기는 개인 문화다 라고 솜씩하면서 뭐 우리가 단적인 얘기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외국 사람은 자기 위주로 설명하는 그렇죠. 반면에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많이 하면 이런 식으로 차이를 얘기하는데 예. 사실 이 모델이 지금 나왔다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과 동양이 엄청 다르다라고 예, 예. 하면서 그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개인한테 내밀한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서양식의 모델을 갖다가 예. 썼다는 것 자체가 예. 그걸 또 치료의 목적으로 예. 썼다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 치료가 그 사람을 아예 파악하지 못한 치료 방법을 이게 맞다고 썼다는 거고 지금 그것이 이제 와서 모델링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동안 이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 나는 동양 사람인데 치료 방식의 그 핵심은 서양식이야.
예.
그래서 너무 그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대만 해도 젊었을 때 저는 꿈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를 기여할 것인가를 이 화두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1,500가정, 저 1,500가정 내에는 예를 들면 조현병, 자, 우울증, 조울증, 섭식장애, 집단 따돌림, ADHD, 요즘 많습니다, ADHD, 성인 ADHD, 틱장애, 그 다음에 섹스리스 커플, 성기능장애, 뭐, 여러 가족 안 다뤄본 사람이 없고, 저의 범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뭐, 파출부 도배하는 아줌마서부터, 우리나라 탑에 있는 그 대기업 회장,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 판검사, 이런 사람들을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되는 게 한국에 있어서는 아, 이 직업과 학력과 상관이 없이 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가족에서 분리 못 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옹소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지금 딸이 친정 엄마하고 또 분리한다는 문제인데 요 문제는 뭐냐 친정 엄마 아버지가 보통 부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 사이에 또 딸이 분화가 안 된 이 분화라는 게 뭐냐면 머레이 보엔의 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분화. 자아 분화는 건 자아는 정서적 자아와 감정적 자아하고 이제 지적 자아가 있는데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요 머레이 보엔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성이 예,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성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건 분화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화가 안 된 사람들이 수준, 분화 수준이라는 게 계속 내려와요. 마찬가지로. 그게 분화 수준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이 오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 부모로부터 배웠던 방식이 또 자칫 이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제가 그 가족치료 모델이라는 게 한 많은 1,500가정이라는 그 가정을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을 개발하기까지는 1, 20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월만 오래된다고 해서 모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사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또 연구 방법론이랑 과학적인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학구적인 요거가 다 합쳐져야만 이게 모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제가 한국 가족 치료 모델이 아시아 모델로서 처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탑전으로는 패밀리 프로세스에 이제 실린 거죠. 이제 아마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게 아마 볼 거라고 그 제이르버라고 우리 분야에서 최고의 가족 치료 전문가가 있거든요. 권위자. 그분이 너의 이 모델이 지금 아마 많이 읽혀질 거다라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요거는 약간 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무슨 말씀이 제가 여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온 가족한테 이제 피해를 받아서 보호 시설이나 아니면 보호 그 있다가 다시 이제 20대가 넘으면 다시 거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자립기금도 주고 하는데 다시 원가족으로 회복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독립해서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원가족으로 가는 아이들 봤을 때는 또 다시 또
당연하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만일에 지금 이 모델도 있긴 하긴 하지만 이 원가족 때 피해를 받아서 그동안 따로 지냈던 그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야 될 그 20대가 넘은 했을 때 그들한테 만일에 조언을 해주시겠다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제이 헤일이라는 우리 분야의 전략적 가족 치료의 창시자인 제이 헤일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담에서 조언과 충고란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충고와 조언이 만약에 먹혔다라면 이런 학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이건 말에 그치지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 하지만 집에서 가면은 내가 아무리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해 가지고 가족을 뭐 저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상대편 엄마 아빠 형제들이 똑같은 방식 썼을 때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빡치는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암만 노력을 해도
그렇죠.
다시 그 반응에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같이 변해줘야 되는
또
거죠.
다시 또 이제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대편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나도 화를 내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화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설사 외도를 했더라도 100% 외도한 사람만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외도를 당한 배우자들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화가 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자기 친정아버지 외도하고 시아버지 외도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외도한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친정엄마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딸이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엄마가 외도를 했는데 또 아들이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참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될 문제가
당연하죠.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인식하고 네.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내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게 상담을 받거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 네. 온전하게 그 풀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쩌면 그것이 나는 참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내 자식이나 내 주변한테 영향을 또 그냥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되게 우리는 이제 관념성으로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안전하고 보호받고 지지해주고 하고 있지만 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가족한테 받은 그 상처나 아픔을 거기서 풀어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고 또 좀 어르신들을 하는 얘기들 보면 제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 뭐 얘 원래 고아여서 그래 라고 또 가정의 탓을 또 해버리니까 참 이게 참 가정이라는 것이 참 양가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쪽을 더 많이 보냐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나 청취자분들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아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정신과 다녀서 우울증, 조울증, 뭐 틱장애, ADHD 약을 드시는 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이라는 거는 이 호르몬 조절해 주는 거고 이 가족 치료 학문이라는 게 다 정신과 의사들이 나온 겁니다.
네네네.
약에 치중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인데 한국인 부인이 결혼식장에서 공황장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촉발 요인이 뭔가 봤더니 국제결혼을 엄마 아빠는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면에 아빠가 감옥에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뇌물을 받고 회사에서 감옥에 갔고 또 아빠가 외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촉발 요인이 그 전에. 그리고 엄마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10몇억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촉발 요인이 계속 됐고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케이스를 보니까 이분은 공황장애라고 해서 하루에 약을 4번을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요 케이스도 보면 부인이 지금 자기 아빠의 다혈질적인 아빠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학벌을 봐야 됩니다. 학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엄마는 스카이대를 나왔고 아빠는 거기보다 훨씬 못한 대학을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친정에서 과도한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 질렸어요. 그래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초등학교 동창인 학벌이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남편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또 딸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냐. 그러면 부인이 자기 엄마 아빠 사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국 결혼하고 이제 처가 와서 사는 거예요. 사이가. 미국 사이가. 그런데 미국 사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인 장모 이 와이프 차이를 봤더니 자기 가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 가정하고 자기 원가족하고 원가족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가족이 원가족입니다.
네네네.
뭐가 똑같냐? 자기 엄마 아빠도 저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위에 누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차분해요. 이성적이고. 그러나 냉정하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부인에게 있어서 자기 엄마가 냉정해요. 아무래도 인텔리층들은 냉정합니다. 이성적이고. 그런데 그 엄마가 딸한테도 누굴 보냐. 다혈질적인 남편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돈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 자기 아빠 나온 대학 정도에 나왔고 이 동생 남동생은 아들은 자기 엄마 같은 스카이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벌 차이 내가지고 딸이 타겟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미국인 남편 또한 자기 와이프한테도 누굴 보냐. 다혈질적인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그 다음에 자기 누나가 다혈질적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 엄마, 미국인 엄마와 그 누나가 같은 라인에 쓴다는 거죠. 강이죠. 근데 이 강이 누구냐? 이 부인이에요. 부인이고 또 하나는 부인의 다혈질적인 게 또 장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순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적이죠. 그런 게 누구냐? 그러면서 차가운 게 누구냐? 시아버지요. 미국인 남편. 그 다음에 자기 엄마와 자기 남동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두 개의 라인이 생깁니다. 이 두 개의 라인에서 차이가 올 때 충돌하는 표현 방식이 그 엄마 아빠가 썼던 충돌하는 방식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시장 상승세는 올해 2월이 그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탈리트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중동 곳곳에서 13째 군사 충돌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폭락을 보인 지난 4일 코스피의 일중 변동률이 약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의 아프리카 3억 방문을 앞두고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와 사회적 안정, 대화 촉진을 기대하며 기쁨과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황은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알제리아와 카메룬, 앙골라, 적도 기니를 3억 방문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탄생지인 알제리 교회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황 방문 소식에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교회 주교단은 2월 25일 성명을 내고 교황님이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 형제적 현존의 사명을 수행하는 알제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오신다며 교황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의 형님 같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축복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카메룬 교회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는 교황의 3억 방문을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황의 방문을 받은 앙골라 정부는 교황을 맞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앙골라 상투메 주교회에 또한 교황 방문 준비에 전력을 다하면서 교황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아프리카 3억 방문 마지막 국가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찾아가는 적도 기니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문한 지 44년 만에 레오 14세 교황이 다시 방문하게 됐으며 적도 기니 보급하 170주년 기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 상승세는 어딘가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며 올해 2월이 그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탈리트가 밝혔습니다. 코탈리티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은 0.2%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택 중간가격은 80만 6,697달러였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2% 낮고 2022년 최고점보다 17.3% 낮은 수준입니다. 도시별로 보면 해밀턴과 더니드는 한 달 동안 0.9% 상승, 오클랜드는 0.1% 상승, 웰링턴은 0.4% 상승, 크라이처치는 0.6% 상승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웰링턴은 1.4% 하락, 오클랜드는 3.2% 하락, 크라이처치는 2.8% 상승했습니다. 호탈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스는 이번 수치가 앞으로 나타날 변화와 신호일 수도 있지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택 거래 활동이 이미 한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다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다가오는 총선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캐피탈 게인 택스 논의가 나올 것이고 이자 비용 공제, 인트레스트 디덕티빌리티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선거가 상당히 큰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현재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방향을 지켜보기 위해 잠시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을 해외 고액 자산가 투자자들이 구매하거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해외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개정으로 인해 노동당과 녹색당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부터 해외투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5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당 주택 담당 대변인 키어런 맥아널티는 이번 조치가 가장 비싼 주택으로 제한돼 있지만 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어런 맥아널티는 우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 주택 담당 대변인 타마사 폴은 많은 젊은 뉴질랜드인들이 여러 이유로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택시장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뉴질랜드의 미래와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좋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집값을 낮추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중동전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고 금융시장 역시 이번 분쟁 우려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무역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로도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웨스트팩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생산만 차질을 빚어도 유가는 배럴당 약 $25 추가 상승해 약 $100 뉴질랜드 달러 약 $168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은 이러한 상황이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을 약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추가적인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브렌트 유 가격이 더 급등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체크포인트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로부터 매일 상황 보고를 받고 있으며 재무부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재무부가 말하는 것은 뉴질랜드가 소규모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앞으로 나타날 데이터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석유의 약 2%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이 중단될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 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에서는 연료 가격 상승과 함께 해상 운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수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뉴질랜드 육류와 유제품 등 수출 물량도 운송 지연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미가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 성공 수수료를 없애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판매자는 물건이 팔릴 경우 판매 금액의 약 7.9%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반 개인 판매자에게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20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는 소액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의 경쟁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드미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은행 계좌 이체 방식은 중단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클린카 기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전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전기차나 저배출 차량을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측은 자동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단체들은 제도가 폐지될 경우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지 못한 고배출 차량이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일부에서는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은퇴 후 생활 방식을 두고 리버스 모기지와 은퇴자 마을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 자산의 일부를 대출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집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자 마을은 주택 관리 부담이 줄고 다양한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 비용과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계획을 세울 때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 가족과의 상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립정부가 사고보상공사 ACC 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환수해 온 사회개발부 MSD의 오랜 정책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등법원이 해당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추진된 것으로 이제 ACC 청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국가학대 피해자, 출생 손상 피해자 등을 포함해 ACC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청했던 추가 복지 지원금에 대해 부채를 짓게 됩니다. 옹호 단체들은 이미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으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개정 법안에 포함된 소급 적용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5일 국민당 ACT 뉴질랜드 퍼스트의 지지와 통과됐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상임위원회 단계 이후 지지를 철회했으며 녹색당 탯 파티 마오리 그리고 무소속 의원 마리 아메노 카파킹은 타쿠파 페리스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중동 곳곳에서 엿새째 군사충돌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로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한 공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군 작전도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날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을 잠수함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영공을 장악한 뒤 폭격기와 드론을 동원해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군사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방공망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내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군 작전도 진행하고 있으며 쿠르드족 병력이 이란 내부 공격에 가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미국 관련 시설을 공격하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쟁 초기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무효 판결 내린 이른바 트럼프 상호 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판사는 세관 당국의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미 결산이 끝난 경우에는 관세를 제외하고 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최근 180일 안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도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면서 사건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향후 5개년 경제계획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장수성 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앞으로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복잡한 환경에 대응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수성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은 개혁과 개방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문제 해결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핵심 기술 연구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고용 확대와 국민소득 증가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걸프 해역에서 선원 약 2만 명과 승객 약 1만 5천 명이 발이 묶였다고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5일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르세뇨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MO는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은 선원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도록 모든 관련된 이들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로 이 지역에서 선박과 관련된 사고가 7건 있었고 사망자 2명, 부상자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도밍게스 총장은 이런 공격의 경제적 영향을 넘어 이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무고한 선원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운송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덴마크 머스크를 비롯한 여러 해운사가 이 지역 화물 운송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에너지 정보 업체 케이플러는 호주무르 해협을 통한 유조선 이동이 지난주보다 90%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24에서 50척의 유조선이 이 해협을 지났습니다. 스티븐 코튼 ITF 사무총장은 오늘 지정으로 IBF 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의 선원들은 이 위험한 지역에서 운항할 때 중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노동자도 자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죽거나 장애를 얻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커져 국내 증시가 폭락을 보인 지난 4일 코스피 일중 변동률이 약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일중 변동률은 11.42%로 미국 금융위기 사태 당시인 2008년도 10월 29일 15.81%, 24일 12.78%, 28일 11.62%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년 3월 19일 12.17% 이후로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코스피 일중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는 612.6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일중 변동률은 당일 지수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고가와 저가의 평균치로 나눈 값입니다. 당일 지수의 평균값 대비 하루치 변동폭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값이 클수록 지수가 하루 동안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날 일중 변동률은 8.52%로 집계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0 변동 성지수 VKOSPI도 전날 80.3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의 공격이 이어지며 급락을 겪었습니다. 이는 코스피 역대 최고 상승폭입니다. 상승률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도 10월 30일 11.9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터스티.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1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0원 5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3원 1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날씨가 점차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약간 흐리고 쾌적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이치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제인필 로우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이 있습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에서 있습니다. 프리시니어스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선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쿠바네 클럽 안내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료 차나 커피를 즐기면서 뜨개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십시오. 초보자든 숙련자든 누구나 환영합니다. 3월 5일,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즈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